VOA World News.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1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정의용 실장이 볼튼 보좌관과 통화하고 동창미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함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후속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앞서 지난 주말 비공개로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방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10일 미 ABC 방송에 출연해 11일 오전 한국 측 상대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북한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 경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도네시아 여성이 11일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아이샤 씨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이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우려와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샤 씨는 석방 직후 오늘 아침에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놀랍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웅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허엉 씨 역시 공소가 취소돼 협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여성은 지난 2017년 2월 13일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최근 북한의 핵포기 여부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8%였습니다. 반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8%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이 탑승객 157명이 사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자사의 보잉 737 맥스 8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대변인은 11일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 차원에서 해당 기종 넉대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티오피아에서는 10일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우고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이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당국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여객기는 추락 직전 급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요동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도 보잉 737 맥스 8이 추락해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곤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직권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직권 마두로 대통령과 관련해 나는 그가 장차 베네수엘라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 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향후 정국을 놓고 의회와 군부 간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권력의 중심축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과이도 의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베네수엘라 국가 수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굶주림과 인플레이션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추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전혀 없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Two leader summits later, Pyongyang still has taken no concr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ctions.
미국과 북한은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동안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 국무부 외교관리가 밝혔습니다.
Reintroduce and it became no. We cannot move on sanctions until there is.
오늘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낮까지 곳에 따라 비나 눈 내립니다.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에서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추측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에 열려있지만 경제 제재라는 지렛대가 있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잇따라 미 주요 방송에 출연해 노딜 회담의 성과를 역설했던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 10일에는 ABC 방송 디스위크에 나와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많은 것들을 봐왔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항상 많은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 상업 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과 민간 연구소 등은 상업 위성 분석 결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재건 활동이 포착됐으며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튼 보좌관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관찰하기 위해 많은 재원과 노력을 확대한 만큼 상업 위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꽤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좋은 신호로 느낀다고 누누이 말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김 위원장이 빅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확산 게임의 그 무엇도 자신을 더는 놀라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우호적인 방법으로 왜 회담장을 나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어떤 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으며 바른 합의를 맺길 원하며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북한과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 11일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예정이며 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 당시 동창리 등의 동향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상황에 대해선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미 정보 당국이 북한을 매일 주시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아무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경제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재처리 역량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폐기는 물론 미국은 생화학 무기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제거도 처음부터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한미군과 한국, 일본에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려고 하며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는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경제 제재 완화나 해제이고 이를 얻기 위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선언적 수준이거나 상당한 부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가 북한에 주는 혜택이 부분적 비핵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취한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불가피하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했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5년 이상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나 지금 경제 제재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렛대는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코리 가즈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시설 전면 폐기 합의였더라도 재앙적 결과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ading the Yongbyon complex, even if we could agree on what constitutes the extent of the complex, for the entirety of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gainst Pyongyang would have had a disastrous outcome.
가드너 의원은 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선의를 갖고 회담에 들어갔지만 회담 전 어떤 기초 작업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김정은 아래에 있는 관리들의 생각 또는 예상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것이 도전 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 점을 알고 북한 정권이 현 상태에서 몹시 끔찍스럽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ile there has been no missile or nuclear testing for 15 months, North Korea still remains a nuclear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15개월 동안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이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게 핵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최근 미 국가정보국장이 발표한 세계 위협 평가에서도 확인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요구하는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여전히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wo leader summits later, Pyongyang still has taken no concr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ctions.
북한은 오히려 이런 민감한 외교적 협상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불법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핵미사일 기반 시설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북한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하노이 회담 진행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비핵화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김정은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법에 따르면 인권 개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이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제재 해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외교, 경제, 군사적 최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미국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과의 어떤 협상 목적도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제시한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완벽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사태세, 북한 정권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그리고 특히 평양의 뚜렷한 행동 변화 없이 남북 협력 증진에 몰두하는 듯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나의 핵심 메시지였다며 한국이 북한의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at's been my main message both to the administration and especially to our friends in Seoul who seem especially eager to advance the cause.
이어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3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총 192건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전후인 2018년 2월 이후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은 단 22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늘려 제자리로 복원시켜야 한다며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단순히 이를 승인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금수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즉 리드 액트를 가까운 미래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열려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없는 독재자에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국면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불법 선박 간 환적과 금융거래, 인권 유린 등 대북 제재 위반 사례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최근 북한이 미국과 유럽 회사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정권과 연루된 해커들이 최근 미국과 유럽 회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연루자들을 파악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사이버 보안업체 메가피의 연구원들을 인용해 북한 정권과 연관된 해커들이 지난 18개월간 은행과 석유, 가스 회사 등 미국과 유럽 회사들을 해킹하려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런 사이버 공격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최근까지도 이뤄졌던 것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기를 추구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법과 규정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때까지는 미국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악의적 행동에 연루된 모든 개인의 제재를 부과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버 공격 캠페인에 대한 행정부의 인지 여부와 인지 기간, 공격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 그리고 북한 정부와의 연계성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이버 공격이 하노이 회담 도중 발생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 정부 측에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와 북한 측 반응, 향후 문제 제기 계획이 있는지 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 외에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들에 계속 주시할 것을 촉구하며 여기에는 선박 간 불법 환적과 북한 정권을 대신하는 금융거래,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 경협 등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초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대북 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e sanctions that we have on bite. We don't need to entice with carrots, reduce sanctions to the north.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현행 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He will press for some additional flexibility. Whether he will succeed in achieving greater U.S. flexibility is to be seen.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보다는 대화 동력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it's not helping the cause either for South Korea to hint at sanctions relaxation or for the United States to threaten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암시하는 것이나 미국이 제재 강화를 위협하는 것 모두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실무급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 비핵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의 양대 축인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They're not going to get relief from the crushing economic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on them, and we'll look at ramping those sanctions up, in fact.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은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 역시 6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대북 대화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확실한 가설적 선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프랑스가 이달 중순부터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정찰 활동에 참여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초계기와 호위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프랑스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이 같은 목적으로 해서 이달 중순 초계기 펠콘 200을 파견한 뒤 올해 봄까지 해군 호위함인 방대 미에르함을 영내로 이동시켜 감시 정찰 활동에 관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프랑스 초계기는 가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 선적 선박들의 선박간 환적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면서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활동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2017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결이 2397호를 통해 유류 제품에 대한 북한 반입이 크게 줄어들자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만나 유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함께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월 말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1월 이후 북한의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모두 11건 적발했다며 이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유관국들에게 관심을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일반 주민들의 의식 속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공포가 깊이 각인돼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의 긍정적인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주민들에 관한 보고들이 계속 입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포는 매우 실질적이고 일반 주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학대가 폭넓고 조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광범위하다며 김 씨 일가와 정부, 집권당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들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중국에 수감돼 송환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 18명 이상의 사례들과 관련해 4건의 긴급 청원을 중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같은 사례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이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유린을 당한다는 의혹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지 말고 현장 난민으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논의에 인권 의제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에 관여하는 나라들은 평화와 번영이 합의의 지속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북한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가시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대해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거나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송환된 주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을 석방하고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에 열리는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를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인권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단독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인도적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1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유엔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9%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 380만 명에게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today released the 2019 needs and priority plan calling for $120 million.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유엔이 2019년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구의 40% 이상인 약 1,100만 명이 충분한 식량과 깨끗한 식수, 보건과 위생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발육부진을 겪는 등 광범위한 영양 부족이 어린이 세대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idespread undernutrition threatens an entire generation of children with one in five children stunted due to chronic undernutrition.
또한 제한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와 안전한 식수와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이 겹치면서 어린이들이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자릭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 내 인도적 지원 활동에 필요한 자금 중 24%만 제공됐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도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지 않으면 일부 기구들이 지원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타판 미슈라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특별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9%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슈라 조정관은 그로 인해 상당한 식량 부족이 초래됐다며 적절한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영양실조와 질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달라진 정보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과 인간적인 영도자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수령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세습 독재 정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 교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수령 신격화를 삼가야 한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주 2차 당 초급 선전일꾼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영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발언을 놓고 북한 선전선동 방식의 긍정적 변화라거나 달라진 북한 인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북한 정권의 고육책이 묻어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수령이 멀리 있는 친척 존재가 아닌 인민의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선전선동 방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수령은 그 수령은 완전히 신적인 존재니까 뭐 주민생활이 어떻게 되든 경제생활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그 평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령도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거고 경제생활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령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선전선동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도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해 기존의 완벽한 수령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엔 달라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의식 수준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북한실장을 지낸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 정보가 통제가 안 되니까 장마당이라든가 핸드폰이 600만 대가 되고 그래서 정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민화 정책, 우상화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자기도 보통 사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니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니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민적 지도자다. 이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큰 추세에서 내려오고 이제 갑자기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대대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인민에게 솔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김석현 교수는 디지털 세대인 김정은 위원장의 의식도 변화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많이 놀아봤던 이 젊은 지도자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나이든 70, 80대의 그 보좌진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봐서 자기도 아는데 이거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다 하는 그 속성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김 교수는 하지만 이런 시도가 진정성 있는 선의의 변화라기보단 주민들의 눈과 귀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풀이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수령을 너무 과장해 숭배토록 했던 거품을 현실에 맞게 걷어내는 과정으로 진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대중들한테 통하지 않는 시기가 된 거고 수령 향상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거품을 제거해야지 설득력도 더 높아지는 거니까 너무 황당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수행 형상이 현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메시지, 수령을 절대화하고 수령의 절대 복종하고 수령이 하는 결정은 모두 다 옳고 수령이 하는 대로 하면 승리한다라는 식의 그런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의 주요 매체들과 직장 단위, 인민반, 학교에서는 모두 김 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 찬양과 인민교양 사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VOA에 지난해부터 직장 단위로 사상 교육 시간을 크게 늘리고 시도 때도 없이 외우는 걸 강조해 인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다가서려는 김 위원장의 시도는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관리들과는 다른 신선한 인상도 줄 수 있다고 김석현 교수는 지적합니다.
학교 교사나 간부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원수님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원수님의 풍모가 돋보이지 않나요?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그 훈련돼 온 방식 있잖아요. 또 당연히 무오류의 수령님으로 칭찬을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저런 그 인간적인 풍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희망을 걸어볼 만해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일각에선 교과서에서도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까지 유지됐던 우상화 내용이 줄고 실용적으로 지도자의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느는 추세라고 지적합니다. 이물출 교수입니다.
과학기술이나 이런 실용적인 교육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과학교육, 뭐 실용교육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령을 자꾸 우상화하는 그 내용하고 자꾸 이제 이게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최소한의 우상화는 유지하면서도 점점 그 실용을 강조하는 과학 기술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상 교육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은.
하지만 기존 김 씨 일가에 대한 숭배 교양이 남아 있는 한 수령 신격화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태용호 전 북한 주재 연구공사는 10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김 위원장의 서한은 수령의 신비화에 반대하면서도 선전선동 교양의 핵심은 김 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 교양임을 강조하는 모순된 대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위대성 교양은 결국 수령을 신비화하라는 것이며 이런 모순된 지시가 선전선동 분야 일꾼들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김 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 교양이 당의 기본 과업으로 있는 한 김 씨 일가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 사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감춰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말하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번 놀랐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보기관이 포착한 북한의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을 지적하며 이것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담이 결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비밀 핵시설을 거론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Uranium enrichment plant. Exactly.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We did the one level.
놀라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사전에 만든 합의문 초안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당초 양측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번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처럼 이 합의문에 기초해 회담을 이끌어 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초안 대신 전면적인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측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통크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은 물론 비밀 핵시설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글과 영어로 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실무협상에서 만들어진 합의문 초안은 거론조차 제대로 못된 것 같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고난이 없었던 비건과 김혁철 같은 실무자들이 이견을 좁힐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제재 5건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용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말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비밀 핵시설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요구한 것이 바로 영변 외 하나라는 얘기는 그 농축우란이죠.
결국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같은 회담 진행과 결과에 상당히 놀랐고 심기가 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그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요구한 것은 제재 전면 해제가 아니라 부분 해제였다며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당혹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선희 부상입니다.
제가 그 순회 회담을 그 옆에서 그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그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하는 듯한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이 앞으로의 이런 점이 그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향후 미북 관계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은폐된 이 우란 농축 시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회담에는 반드시 끼워야 될 겁니다. 이 조건을 내걸었으니까 앞으로는 이거 후퇴를 시킬 수가 없겠죠. 이미 뭐 미국이 요청했던 건 미국이 거둬들겠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비밀 핵시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말합니다. 원자폭탄은 플루토늄 외에도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는데 북한은 이 두 가지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은 1990년대 중반 파키스탄에서 들여온 겁니다. 당시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고농축 우라늄 기술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제작했습니다. 이어 영변에 설치된 원심 분리기 2천 대는 2010년 11월 방북한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이외에 적어도 한 군데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평안남도 강선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동아시아 담당은 제3제4의 핵시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핵심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다시 60시간에 걸쳐 열차를 타고 평양에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비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해 핵물질과 핵무기를 생산하며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경우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비밀 핵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무 협상 채널을 가동해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이 경우 북한은 자신이 영변과 비밀 핵시설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을 포기할 경우 어떤 제재를 해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연락사무소, 평화협정 같은 정치적 혜택이 있는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또 협상을 재개하면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s got several diplomatic cards to play. He will try to play those. And it'll really come down.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밀 핵시설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폐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북한 수뇌부는 내부적으로 영변을 폐기하더라도 감춰둔 비밀 핵시설이 있는 만큼 핵 능력을 유지하면서 제재도 풀 수 있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밀 핵시설을 신고, 검증, 폐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북한 군부가 비밀 핵시설 폐기에 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 수뇌부가 앞으로 상당 기간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렵죠. 이거는 권력 공동체 아닙니까? 북쪽이 지금. 근데 이게 이걸 버리게 되면 김정은이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 집단이 전부 다 뭡니까 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타협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면서 납득시키는 그런 그 논리를 펴고 뭐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아마 당 중앙위원회 비밀 뭐 정치국가 회의 같은 건 제가 계속 열리리라고 생각해요. 무슨 단시간에 무슨 또 무슨 제3사 무슨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실무회담 가지는 것조차도
전문가들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올가을 이전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20년 11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부터 선거운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따라서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가급적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연일 북한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몇 주 안에 협상팀을 평양에 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것에 분명히 열려있다면서 언제 일정이 잡히고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 내리는 곳이 많겠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 영상 5도, 남포 아침 기온 1도, 낮에는 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6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3도, 강계 역시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상 1도, 낮 최고 7도, 개성 아침 최저 1도, 낮에는 8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오전엔 흐리고 눈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청진과 선봉 지역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나 눈도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11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0도, 원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영상 9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상 1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먼바다 오후에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상은 흐리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1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정의용 실장이 볼튼 보좌관과 통화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함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후속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열 실장은 앞서 지난 주말 비공개로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방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10일 미 ABC 방송에 출연해 11일 오전 한국 측 상대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북한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도네시아 여성이 11일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이날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아이샤 씨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이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우려와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샤 씨는 석방 직후 오늘 아침에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놀랍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베트남 여선 도앙 티흥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흐엉 씨 역시 공소가 취소돼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두 여성은 지난 2017년 2월 13일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최근 북한의 핵포기 여부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8%였습니다. 반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8%였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이 탑승객 157명이 사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자사의 보잉 737 맥스 8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대변인은 11일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 차원에서 해당 기종 넉 대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티오피아에서는 10일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우고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이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당국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여객기는 추락 직전 급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요동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직권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0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직권 마두로 대통령과 관련해 나는 그가 장차 베네수엘라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 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향후 정국을 놓고 의회와 군부 간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권력의 중심축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과이도 의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베네수엘라의 국가수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굶주림과 인플레이션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